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협력체 TPP 협상이 타결되자 관련국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PP 12개 주요 협정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중국도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TPP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만일 중국이 이에 동참한다면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수출 관련 18,000개 품목들의 관세 장벽이 철폐된다며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PP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이번 협정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로 평가하고 조만간 협정국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도 TPP 협정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무역 적자가 483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 15.6% 증가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6일 밝혔습니다. 이는 521억 달러였던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입니다. 상무부는 수출, 특히 상품 수출의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품 수지를 보면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적자가 350억 달러로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보다 34억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26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감소했고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도 57억 달러에서 51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경찰은 6일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홋카이도 본부 관련 컨설팅 업체 전 대표 김모 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 홋카이도 노동국으로부터 800만엔, 미화 약 7만 달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컨설팅 업체를 통해 수천만 엔에 달하는 고용기금을 부당 지급받은 조총영 관련 회사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옌스 슈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6일 이번 사태에 대해 나토 동맹국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며 러시아 측에 나토와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슈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터키 영공은 곧 나토 영공이라며 나토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러시아에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의 격퇴전을 총괄하는 존 앨런 미국 특사가 6일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앨런 특사는 이날 이라크 정부 고위관리와 안보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ISIL 격퇴 방안과 지역개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앨런 특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일 이라크에서 연쇄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5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IL은 이날 남부 마을 알주베이르의 시아파 교도들을 겨냥해 시장 인근에서 차량폭탄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예루살렘에 테러 공격을 가한 팔레스타인 테러범 2명의 자택을 6일 전격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주택들 가운데는 유대교 회당을 공격해 신도 5명과 경찰관 1명을 살해한 테러범과 그 가족들의 주택들이 포함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from that experience and we hope that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않고 대규모 열병식과 경축 행사를 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영국의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을 강하게 압박해야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란 핵타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화를 하고 있다며 모두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안 되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또 일각에서 미국이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의지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신뢰의 기초에 나오면 협상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란의 핵 타결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from that experience.
블링컨 부장관은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란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타결에 이를 수 있는 시간과 여지를 주었기 때문이라며 북한도 이런 사례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이 최근 몇 달 새 이란, 쿠바와 관계를 개선했고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를 백악관에서 환영하는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개입 외교를 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조태용 차관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한 둔화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결의의 위반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미 두나라는 뭐 단합되어 있습니다만 한미 두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 된다 하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 차관은 그러나 북한을 압박만 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마음을 열고 나오면 미한 두나라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차관은 오는 16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관련해선 굳건한 미한 동맹과 북한 문제가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 관심사인 지역 현안은 물론 지구촌 현안 등 양국 관계의 외연을 넓힐 주제들을 의미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들은 양국 동맹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 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동북아 지역을 찾은 것은 올 초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7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한정상회담의 전망 등을 주제로 강연한 뒤 8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특히 블링컨 부장관의 방중 직후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도를 맞아 평양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협의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는 대신 신무기 공개 등 대규모 열병식과 경축 행사를 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동체 이동 등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상 로켓 동체가 발사대로 이동된 뒤 발사까지는 2주에서 4주가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도 지난달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 내부를 촬영한 민간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발사 준비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군사 퍼레이드인 열병식과 인공위성 발사를 함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사일 발사라고 보고 있지만 자기들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는 자기들의 평화적 수단, 자기들이 위성을 갖겠다라는 어떤 평화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무력 시위가 성의 어떤 군사 퍼레이드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는 없지만 북한은 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이다 보니 신무기를 과시하는 등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한 열병식을 치를 것으로 한국통일부는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열병식에 지난 5월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열병식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선보였습니다. 북한은 현재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전투기와 포병 장비, 미사일 등 다양한 장비와 병력을 전개한 가운데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북한이 새로운 노선 발표 등 정책 변화 없이 당창건 70주년 행사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로 열병식과 함께 횃불 행진이나 집단 체조 그리고 각종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러시아 군악대는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해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순회 공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북한이 쿠바와 동남아시아 등 전통적 우호 세력을 중심으로 해외 인사들을 초청해 외교관계 다각화를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0월 10일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외관계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해외 언론도 일부 초청해 약 10개국에 20, 30개 언론사가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여의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5일 억류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유학생 주원문 씨를 전격적으로 한국에 송환했는데요. 한국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한 배경과 의도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 씨가 북한에 왜 억류가 됐었는지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원문 씨는 원래 나이가 21살이고 그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또 네. 그리고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지난 4월에 북한에 억류되어서 재판 절차에 의한 선고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난 10월 5일에 북한으로부터 추방이 됐습니다. 주원문 씨가 북한에 억류된 배경은 그 기자회견문에 나타난 것을 그 요약해 보면은 스스로 그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체험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잡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송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이 주원문 씨를 갑자기 석방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첫째는 인권 국가 이미지를 그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둘째는 그 북송을 원하는 탈북자 김연희 씨의 송환을 위한 그 일종의 분위기 조성 또는 대남 압박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미 잘 알려진 대로 2011년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김연희 씨는 그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 북한 또 송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셋째는 아마 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 남북한 문제를 북한 자신이 주도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도 담겨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이 주 씨 말고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 사람이 3명이 더 있는데요. 이들 중에 주 씨가 먼저 풀려난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문 씨는 석방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욱 씨, 김국기, 최충계 이렇게 3명이 아주 북한에 억류되어 있죠.
네.
물론 이제 김정욱 씨와 김국기 씨는 선교사이고 최충기 씨는 사업가지요. 세 사람 모두는 그 간첩죄의 누명을 쓰고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아가지고 현재 노동교화소에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 세 명과 그 석방된 주원문 씨의 차이점은 세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원문 씨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미국의 영주권자입니다.
네.
또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이미 선고를 받아서 복역 중에 있지만 주원문 씨는 그 재판 절차를 통한 선고를 받지 않는 상태이고 또 그리고 세 사람은 간첩 행위라는 무거운 적대 행위를 했다면은 주원문 씨는 단순한 불법 입북 행위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왔는데요. 이번에 주 씨를 풀어준 조치가 이 로켓 발사로 인한 그 긴장을 그 북한이 외부에 대한 어떤 대화 제스처, 특히 미국에 대한 대화 제스처로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대화 제스처의 의도도 당연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그 주 원문 씨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뉴욕대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네.
북미 대화의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주원문 씨를 석방했다는 점에서 뭐 좀 가능성은 낮지만도 그러나 유엔의 인권기구와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특히 그 한반도의 판문점을 통해서 추방되었다는 점에서 뭐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인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그 기념일에 맞춰서는 아마 발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발사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까지 북한이 인공위성을 포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네 차례 했습니다.
네.
이 네 차례 모두가 북한 국내 정치의 소위 기념일 이전에 발사해가지고 국제사례부터 이목을 집중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 단계 보면은 북한의 당장은 일이 10월 10일이기 때문에 불과 며칠 남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의 모든 정황 또 그리고 동창리 발사장의 상황을 볼 때 10월 10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다수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당 장거리일 이전에 발사 가능성이 낮다면 당분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더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기타 다른 점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그 루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고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그 주 원문실을 석방하고 또 그리고 남북한이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연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것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남북한 모두 그 8.25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루인산의 방북이 북중관계 복원의 계기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문시의 석방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좀 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그 당창건 70주년 기념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군사 퍼레이드도 하고 한다는데 동시에 주원문 씨도 석방을 하고 또 장거리 로켓 발사도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또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그 속내는 뭐가 있을까요?
뭐 큰 틀에 봐서는 북한은 대화든 대결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겠지요.
네.
그런데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네 차례 인공위성 발사의 사례를 보면은 대다수가 북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또 그리고 북한의 국내 기념일 이 앞에 발사한 사례가 많이 있고 핵실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그 북한의 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의 루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10월 10일 날 당 창건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 점을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북중 간의 상당 부분 깊은 문제까지 논의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아마 중국이 뭔가 북한에게 당근을 제시해가지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은 중국의 당근 제시가 나름대로 효과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중재하에서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아직까지 8.15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담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의 금강산에서 남북한 모두 실무자가 이산가족 상봉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착실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북한 또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외교적 고립을 이끌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북한이 억류 중이던 주원문 씨를 전격 송환한 배경과 의도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의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영국의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을 강하게 압박해야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유럽 북한 인권협회는 최근 국가의 의지, 북한의 강제 노동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So the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we found that that fitted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definition of forced labor, which is all work which is extracted.
유럽 북한 인권협회의 제임스 버트 연구원은 이를 VOA에 대부분의 북한 성인과 어린이들이 강제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처벌의 위협 속에 비자발적으로 동원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규정한 강제 노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성인들의 경우 정부가 강제로 직장을 배정하고 별다른 보상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월급의 일부만 받거나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장마당에서 장사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주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총화 시간 중 공포 분위기와 자아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터에서의 정신적 학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students, they routinely took part in manual work during their time at school, during school hours. That was specifically directed.
버트 연구원은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육체 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며 모내기를 하고 철로를 보수하고 산에서 땔감을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협동 농장으로 보내져서 길게는 6주까지 일한다는 것입니다. 버트 연구원은 학생들이 이러한 육체 노동에 대해서 전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폭행을 당하거나 굶주린 나머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강제 노동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1년간 탈북자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해서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노동당과 평양의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할 때 비로소 강제 노동이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can pressure North Korea to accept its recommendations. Accept recommendations that were handed to it at its second cycle of the.
버티 연구원은 UN 인권 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의 권고 사항들을 북한이 실행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야 하고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2094호를 근거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으로 송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트 연구원은 이 밖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국가들은 국제노동기구 ILO 회원국이거나 노동 관련 국제협약 당사국들이기 때문에 북한인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트 연구원은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인들의 희생 위에 당국이 계속 이득을 보는 한 강제 노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한국과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토대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각국 적십자사와 북한 조선적십자회 간의 협력합의 전략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대북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하지만 지원 규모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내년 초까지 논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력합의 전략회의는 국제적십자연맹을 중심으로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리는 연례회의로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대북 지원을 하는 서방 국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지난 8월 태풍 고니로 홍수 피해가 난 북한 나선시에 재난구호긴급기금 47만 5천 달러를 투입해 수해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의 공식 장마당 규모가 지난 10년간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시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퍼시픽 포럼의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이 5일 북한의 장마당 추세를 분석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의 존스 워키스 대학 미안 연구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지난 10여 년간 북한 장마당 규모를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규모가 대체로 증가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Generally, most cities have seen markets growing. That's the general trend.
대부분의 장마당이 아주 근소하게 증가한 가운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곳도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가령 신의주의 장마당은 2003년에서 2014년 사이 규모가 114% 증가했지만 개성은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16% 증가했고 함흥은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변화가 있는 장마당들은 대규모 확장이나 건설 공사보다는 기존의 장마당을 재정비한 수준이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특히 북한 당국의 장마당 단속과 통제가 극에 달했던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도 장마당 규모가 줄지 않은 게 이채로웠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as a campaign of market crackdowns between 2009 and 2010. Where,
북한 최대의 도매 시장이 있는 평성시만이 당국의 조치로 규모가 70% 정도 줄었을 뿐 다른 도시들의 장마당은 기존의 규모를 거의 유지했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런 위성사진 판독만으로 북한 당국의 장마당 탄압 증감 여부를 송단할 순 없지만 당국의 당시 억제가 장마당의 영구적인 폐쇄나 제거로 이어지지 않은 건 흥미롭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증가한 암시장을 7.1 조치 이후 사실상 합법적인 소비재 시장과 생산재 시장으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장마당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통제를 가했고 2009년엔 폐쇄까지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 또 공식 경제에 미치는 타격 때문에 2010년 초부터 완화한 뒤에 아예 억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부의 공식 경제마저 시장 의존도가 커지면서 장마당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수익이 일반 주민보다는 당 간부와 고위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중 국경 지역에 가까운 도시들보단 남쪽 도시들의 장마당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found is that the cities in the south actually seem to have bigger markets per person. Than those in the north.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북중 국경 지역의 밀수 등 비공식적 거래가 많은 배경과 남쪽 도시들의 경우 국내 생산물이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또 인구 대 시장 규모로 보면 남포와 해주 등 서해안의 도시 장마당들이 다른 도시보다 일관적으로 시장 규모가 훨씬 컸다며 이는 해상 무역이 구조적 요소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최근 동해에서 한국 선박이 북한 어선을 들이받고 달아났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지난 1일 동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함경북도 무역관리국 소속 선박 두루봉 3호를 한국 선박이 들이받아 선원 5명을 다치게 하고 선체를 파손시킨 채 달아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선박을 들이받은 배의 선체에는 하인이라는 배 이름과 선적항을 표시하는 제주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쳤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선박의 선적이 한국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습에 이어 지상군 파병을 강력히 시사했다는 소식, 또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일본과 캐나다 과학자가 선정됐다는 소식, 또 태풍 무지개가 중국 남부를 강타해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공습에 이어서 지상군 파병을 시사했다고요?
네, 러시아 의회 국방위원장이 5일 인테르팍스 통신에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는데요. 블라디미르 코모예도프 제독은 시리아 정부군을 돕기 위해 자원자들로 이루어진 자원군 부대를 시리아에 파병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에도 참전한 경험 있는 그런 병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리아에 대한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은 지상군을 파병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데 이어 동부 내전에도 개입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 병력과 탱크 등 중화기까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세력을 돕기 위해 간 것이지 정부가 보낸 병력은 아니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러시아가 시리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마찬가지로 이 자원군이라는 구실로 지상군 파병 수순을 밟을 거란 예상 충분히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러시아 지상 병력이 이미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주 시리아에서 공습을 개시하기 위한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이미 전투기와 폭격기, 지원 병력 등 공습에 필요한 자원을 시리아에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코모예도프 제독이 공개적으로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마당에 이미 병력이 시리아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 러시아는 앞서서 공습을 시작할 때도 목표는 이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다라고 했다가 실제로는 그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온건파 반군에도 공격을 퍼부으면서 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지상군까지 시리아에 온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코모예도프 제독은 자원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 싸울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뿐만 아니라 다른 시리아 내 테러 세력들도 겨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자신들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이 테러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는 서방에서 인정하는 온건파 반군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러시아 공군에 이어 지상 병력도 아사드 정부를 도와서 이들 온건파 반군에 대한 그런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러시아가 지상군을 파병한다면 과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러시아의 발표도 없었고 미국 등 이 서방 군 당국의 관련 언급도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러시아 지상군 병력이 시리아에서 정부군을 도와 싸우고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상군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앞서서 이 시리아에서 공습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안드레이 카르나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의 공습으로 스니파 무장세력 ISIL 진영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공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도 시리아 하마스와 홈즈, 라타키아, 이들리브 등에서 ISIL 기지 9곳을 타격했으며 포대와 통신시설, 지휘소, 훈련소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시리아 내 반군들이 러시아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보도도 있네요.
맞습니다. 시리아 내 41개 반군 조직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손잡고 시리아를 점령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기 위한 동맹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잔혹한 점령군으로 묘사하면서 전력을 다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한편 시리아와 접한 터키는 공습 작전에 투입된 러시아 전투기들이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고요?
네,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하면서 터키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런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면서 터키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시리아에서 자국으로 넘어온 군용기를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도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두 차례 소환해서 항의했습니다.
네,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러시아 전투기들이 의도적으로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며 나쁜 날씨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엔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두 차례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터키는 나토 동맹국이죠.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터키를 공격하는 것은 나토를 공격하는 것이란 사실을 러시아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물리학상 수상자가 선정됐다고요?
네, 일본과 캐나다 과학자가 올해 노벨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일본 도쿄대 가지타 다나키 교수와 캐나다 퀸스대 아서 맥도널드 명예 교수인데요. 가지타 교수는 50대 현역 교수고요. 아서 교수는 70대 노 교수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6일 이들이 중성미자 진동 실험으로 중성미자에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성미자의 질량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 정리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면요.
네.
이 중성미자는 빛의 입자인 광자에 이어 우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입자인데요. 과거에는 질량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중성미자의 진동 실험을 통해 중성미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주의 중성미자가 지구에 도달하면 사라지지 않고 진동을 일으키면서 다른 중성미자로 바뀌는데 이는 질량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중성미자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우주의 진화와 태양의 원리를 연구하고 핵 융합로를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해에도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일본인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본인 과학자 두 명이 미국인 과학자와 함께 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발명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올해 다시 수상자를 내면서 일본 과학계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 올해 첫 노벨상인 노벨 생리의학상에도 일본인 오무라 사토시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었는데요. 일본 언론들도 연일 이 노벨상 수상을 호해로 보도하면서 자랑스럽고 큰 의미가 있는 쾌거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들의 소식을 참 자주 접하게 되는데 네. 일본이 세상 과학 분야의 강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수로 봤을 때 확실히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물리학상을 수상한 가제타 교수를 포함해서 모두 24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이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화학상 등 과학 분야였고요. 일본 언론들은 이런 성과가 우연이 아니라 기초과학을 중시한 국가의 정책, 그리고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직업관도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서방의 문호를 열었고, 이후에도 국가 차원에서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죠.
네. 앞서 노벨 생리의학상은 중국인 공동 수상자도 있었는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수상자를 가장 많이 낸 나라는 중국이 10명, 인도가 8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35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15명, 독일에서는 111명이 나왔습니다.
네. 노벨상 수상자들에게는 상금도 주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올해는 수상자들에게 800만 크로나, 미화로 말하면 96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발표된 물리학상 상금은 두 공동 수상자가 나눠 갖게 되고요. 또 상금과 함께 메달도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네, 올해 제22호 태풍 무지개가 중국 남부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4일간 태풍이 남부 하이난과 광둥, 광시 장족 자치구를 강타해서 30여 명이 숨졌고요.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500만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참 많이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광둥성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흘간 곳에 따라 많게는 25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해안에서는 강풍에 배가 좌초되는 사고도 발생했고요. 광둥성은 이 중국의 중요한 곡창지대이기도 한데요. 28만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무너진 가옥만도 3천 채가 넘어섰고요. 직접적인 재산 피해도 232억 위안, 미화로 말하면 한 36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둥성에서만의 피해 집계입니다.
네,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번 무지개가 지금까지 중국 남부에 상륙한 태풍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규모라고요?
그렇습니다. 6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의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태풍이 상륙한 곳의 영상을 보면 강력한 바람 때문에 나무가 뽑히고 기둥이 무너지고 또 거리에 나온 소수의 사람들은 뭐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할 정도인데요. 이번 태풍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하이난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이번에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이 일대를 찾은 여행객 중 상당수가 이 태풍 때문에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분 1초가 빠르게 돌아가는 미국.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관록의 정치인에서부터
We need a president, a leader who will stand up and say we will take the fight.
어린 아이까지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미국을 살아가는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진짜 미국의 모습을 찾아 바로 지금 달려갑니다. 미국은 지금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역에서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4도, 남포는 최저 15도에서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3도, 강계는 최저 12도에서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해주는 최저 15도, 최고 24도 예상되고 개성은 최저 12도에서 최고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지방도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 들어 구름의 양이 다소 많아지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최고 23도, 장진 최저 5도, 최고 18도, 원산 최저 14도에서 최고 22도, 해산은 최저 7도, 최고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19도, 선봉도 최저 12도에서 최고 1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다소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전에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낮부터 밤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난 8월 무역 적자가 483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 15.6% 증가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6일 밝혔습니다. 이는 521억 달러였던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입니다. 상무부는 수출, 특히 상품 수출의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품 수지를 보면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적자가 350억 달러로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보다 34억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26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감소했고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도 57억 달러에서 51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협력체 TPP 협상이 타결되자 관련국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PP 12개 주요 협정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중국도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수출 관련 18,000개 품목들의 관세 장벽이 철폐된다며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PP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한국은 이번 협정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로 평가하고 조만간 협정국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도 TPP 협정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전을 총괄하는 존 앨런 미국 특사가 6일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앨런 특사는 이날 이라크 정부 고위 관리와 안보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ISIL 격퇴 방안과 지역 개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앨런 특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일 이라크에서 연쇄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5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중동 국가 예멘의 남부 항구 도시 아덴에 있는 임시정부 건물 등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ISIL은 6일 인터넷에 올린 성명에서 예멘 정부 본부 건물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 진지 등에 4차례 자살폭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연합군에 참여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측 한 관리는 이번 공격으로 예멘군과 연합군 병사 15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지난 1년 넘게 예멘 정부와 내전을 벌이고 있는 후티 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옌스 슈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6일 이번 사태에 대해 나토 동맹국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며 러시아 측에 나토와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슈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터키 영공은 곧 나토 영공이라며 나토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러시아에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경찰은 6일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홋카이도 본부 관련 컨설팅 업체 전 대표 김모 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 홋카이도 노동국으로부터 800만 엔, 미화 약 7만 달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컨설팅 업체를 통해 수천만 엔에 달하는 고용기금을 부당 지급받은 조총영 관련 회사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예루살렘에 테러 공격을 가한 팔레스타인 테러범 2명의 자택을 6일 전격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주택들 가운데는 유대교 회당을 공격해 신도 5명과 경찰관 1명을 살해한 테러범과 그 가족들의 주택들이 포함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